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이 도발적 행동과 발언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안보리 결의 이후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등 각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잠깐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라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능력을 위한 시험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북한의 최근 도발적 형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에 이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그 도발적 언사 그리고 또 행동들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자제하는 것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자면 안보리 결의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도 그 행동과 이 발언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그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 3일이죠. 바로 그날 이 북한은 한반도 동해상으로 신형 방사포 6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이 7일날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 이튿날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날은 이 소형화된 핵탄두 기폭장치 이 추정되는 그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바로 그 장치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듣고 또 말을 하는 그런 사진을 공개했고요.
네.
말하자면 핵무기를 실체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아울러서 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0일에는 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그동안의 여러 결의에서 금지돼 있는 사안인데
네.
바로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위협적인 발언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2270호를 채택하고 또 지난 7일부터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일 그 강경한 그 발언, 행동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실험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얻은 그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언사와 그 행동을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 즉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그 통일부 대변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태가 된 것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과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9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언사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그 대변인이 그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린 지도자, 영어로 영맨 이렇게 부르면서 무모한 역량을 추구하지 말고 북한 주민을 돌보라고 충고를 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시급한 주민들의 민생부터 돌봐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도발적 발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건 아무래도 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면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한 점인데요. 앞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관한 그 북한 방송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과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일까요? 처음인 것 아닌가요?
예, 사실 미국과 한국 이런 주변국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 북한이 핵무기를 점점 더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핵무기 고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소형화 그리고 네. 경량화 그리고 또 다종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이 다종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몇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프로토늄으로 소재로 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에 관해서도 이미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래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펴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다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북한이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형화나 경량화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에 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당국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다시 한번 서방 측들을 놀라게 하기에 그런 충분한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핵탄두를 소형화를 했다는 것은 핵탄두를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경량화되는 것은 핵탄두를 가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용화나 경량화 비슷한 얘기인데요. 핵탄두로 소용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그 큰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북한이 벌써 네 차례 핵실험하고 여러 차례 고폭실험을 했는데요. 이것이 다 일종의 그 핵실험, 그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핵국가가 되려는 건 뭘 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원자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만들고요. 이걸 작게 핵폭탄을 만들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로켓, 광명성이든 은하3호든 그 로켓의 맨 위에 올려놓고서 한 7,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면은 이제 사실상의 기능적으로는 핵국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북한 말이 진짜라면 북한은 이제 거의 다 핵 그 시스템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과학자들과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핵탄두를 소용했다는 건 대개 그 핵탄두의 지름을 약 그 지름이 1m 이하 한 90cm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요.
네.
탄도 무게도 한 500kg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중거리 노동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이나 은하 그 로켓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미 본토 한 7,000km 떨어진 미 본토 서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언동 또 행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자세인가요?
예, 미국 정부는 이 북한이 소형화와 관련해서 그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입장을 밝혔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목격한 바가 없고 또 그런 맥락에서 아직 완성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국무부나 국방부나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현지의 사령관들, 군 사령관들은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군사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요.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북한이 소형화에 잠시 전에 그 최현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소형화에 성공하고 또 이것으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기에도 말하자면 완성 단계를 높인다면은 이것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만큼 핵탄도 소형함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진짜로 소형화, 경량을 이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년간 계속 그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998년 8월 북한 그 동해안에 있는 그 무수단 그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난 15년간 북한은 한 6번 정도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일부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성공한 것도 있고요. 또 북한은 이미 그 2006년 이래 4번이나 벌써 핵실험을 실시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 무슨 모형, 조그만 모형을 공개하면서 다 단성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진전을 이룬 건 틀림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 미국의 정보국장 상당한 북한 정부에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하고 그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VOA 기자가 북한이 핵탄두 그 조그만 그 소용화에 그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이루는 것은 틀림없고 10년 안에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도발적 행동 또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 국제사회가 독자 제재든 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역시 북한이 이런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의식을 표출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네.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한 것 자체가 말하자면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는 이 5월 달에 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그 준비 상황의 일환으로서 내부 결속을 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국제사회 그 말하자면 반박하고 여기에 맞서는 이런 것도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여러 나라 정부가 속속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 당국자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한국 국무총리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관련해서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래서 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이 단체들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요. 외환 거래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또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또 하나는 이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국 외국의 선박이 북한에 기항할 경우에 이런 선박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이 한국 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 조치는 그 물품들 반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북한의 외화 벌이 수단을 그 말하자면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영리 시설, 그러니까 주로 음식점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국민들한테 그렇게 그 촉구한 것들 네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는 없는 북한의 인물과 기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그 대처하기 위해서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그 근거로 그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흥미를 끄는 것은 그 이것이 그 안보리에 그 발표된 그 인물 기관의 그 제재 대상보다 훨씬 좀 포괄적이고 그 많다는 겁니다. 몇 가지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그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 부장, 김낙경 그 전략군 미사일주의 사령관이고요. 또 조충령 제2경제위원회 군수 담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장창하 제2 그 자연과학원장, 자연과학원장도 군수 핵무기를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 중에서는 그 독자제쟁이 한 30곳 정도 됐는데요. 이것에는 그 한국 정부만 있는 그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심 국제은행이 들어있는데요. 이 국제은행은 해외 자금 조달한 북한의 그 핵심 그 금융기관으로 그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제재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유엔의 그 제재가 이미 전례 없이 강력한 것이라고 해서 다들 지금 북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또 이렇게 발표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그 북한에 그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주요 목적입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의 결의 채택 전후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전념할 때다 이런 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인적 교류라든지 물적 교류를 북한하고 거의 전면 차단한 상태고요.
네.
또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들도 그런 맥락에서 독자적인 제재 방안들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의 행태를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관련해서는 사실 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가 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네 가지 주요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적인 거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해운 통제도 이번에 내용이 들어있 긴 하지만 이 북한 선박 또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이 한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수출입 통제에도 워낙에 다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 새롭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해외 운영,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인데요. 이것 자체는 물론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북한의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분명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 또 북한 그리고 한국을 그 세 개를 연결하는 그 하나의 그 물동 그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그 석탄 같은 그 광물 자원을 북한에 있는 라진항 항구를 통해서 한국의 포항이든 부산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여오는 일종의 물류 프로젝트고요. 이것을 하느라고 그동안 그 제3국 그 러시아 그 북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네.
한 10년 이상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그 제재 조치가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를 하고 또 한국이 강력한 그 대북 제재를 하면서 이것도 한국이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북 러 삼각 물류협력 사업으로든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입장을 러시아에 통보했습니다.
네. 이미 시험적으로 그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참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중단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 미국이 한국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사실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그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자체가 이미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한국 정부의 이런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북한의 행태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등 북한 내에 한국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지난 10일 발표했는데요. 대남기구죠.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저희가 줄여서 조평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의 그 대북 독자 제재에 맞서서 남북한이 채택해 발표한 경제협력과 교류산업 관련해 모든 합의들의 무효를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북한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몰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남북한 간의 그 개성공단 관리와 관련한 합의가 있는데요.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결정들은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것들은 남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의 자산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렇게 몰수가 되고 청산이 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기업인들은 일단 공단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뭐 그것을 다 정상적으로 다 가져올 수 없으리라고 하는 건 짐작은 했겠지만요. 아예 이제 이렇게 청산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참 충격적일 텐데 기업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네, 뭐 타격은 이미 뭐 지난번에 개성공단 그 폐쇄 조치, 가동 중단 조치가 나오면서 이미 타격을 받았고요. 그 개성공단에 그 물러나온 그 100여 개 한국 기업들은 일종의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비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그 기업 자산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오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그 한국 정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그 11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 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그 방북을 신청하겠다 이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태가 돌아가면 참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번에 한국 측 재산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남북 간의 경제 협력 합의나 이런 것들도 다 무효화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 전 상황은 남북 간에 계속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 정부는 현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일단 유일하게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북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방사포를 발사하고 또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강한 비방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 억지력을 실제 사진까지 보여주는 이런 현상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한국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우발적인 말하자면 상황으로 자칫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 국지적인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충돌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의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포커스 대북 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번에도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그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그 결의를 채택하면서 그 북한의 그 해운회사, 북한의 그 원양 해운 관리회사 소유 31척에 대해서는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부유회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이런 그 원양해운 소유 그 여러 척의 배가 중국 항구에 들어가질 못하고 바다에 지금 떠돌거나 그 입항을 거부당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융 제재도 한국의 그 공영방송이죠 KBS가 단둥 신의주 이런 데서를 그 현지 취재를 했는데요. 그 현지에 있는 그 중국 은행에 북한과의 송금 금융 업무를 취급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중국 은행에서 북한 업무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금융 쪽에서 또 해운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그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대북 제재 중에서 이 해운에 관한 부분에서는 필리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했다 이래서 참 많은 뉴스가 됐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 북한의 말하자면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그 회사가 원양해운 관리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소속 31척의 배들은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양해운 관리 회사가 이 선박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이 필리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이 이번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 첫 번째 집행 사례였습니다.
네.
이 북한의 그 원양 해운 관리회사 그러니까 제재 대상 31척 선박 중에 진통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필리핀의 수빅만에 정박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제재 결의가 나기 전에 이미 정박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이 이 선박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했고요. 검색 결과 특별한 의심스러운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정부는 초기에는 자, 그럼 이 선박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 그 이어서 이튿날에는 이 선박을 몰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와서 다시 검색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몰수하는 조치,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그 선박을 그 수빙만의 항구에서 정박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그 중국이 대북 제재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 중국은 그러면서도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11일에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 그 논의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그 외교 그 사령탑이죠. 왕이 외교부장이 그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11일 그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에서 현재 그 협의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되고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안전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하고 또 제재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북한 또 어디까지나 육자회담 그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우리의 그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자,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 이번 워싱턴 회담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새롭게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임 황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영국 대사로 발령이 나서 부임을 네. 했고요. 이번에 김홍균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새로 임명됐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측 파트너죠.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말하자면 첫 말하자면 면담입니다. 수인사 성격을 띠는 그런 거고요.
네.
이 김홍균 수석 대표는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재에 전념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워싱턴에서의 그 말하자면 대화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비핵화 관련한 대화가 논의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북 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문제와 공조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2016년 키리졸브 및 포이글 연습이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7,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로 시작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작전계획 501호를 적용한 내용이 있다는데요. 이 작전계획 501호가 무엇입니까? 또 이걸 어떻게 적용했다는 것인가요?
네, 501호라는 것은 그 유사시에 그 북한 그 최고 수뇌부의 그 핵 또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그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이 어차피 그 군사훈련을 하니까 이것을 한번 그 실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4D, 4D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그 4단계 대응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그 501호는 이미 그 지난번에 그 미한 그 국방장관회담 때 그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이것을 그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그 연례 그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것을 그 한번 그 시험을 해봤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연례적으로 뭐 하는 훈련이긴 하지만요. 그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상 최대로 벌이는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사실 무력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군과 미국군의 대비 태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과시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력 시위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역대 사상 최대 규모, 그러니까 이 미군의 그 참여 규모가 예년의 두 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 전토 항공 여단 그리고 해병대 기동여단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
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공중급유기 이렇게 해서 이 병력이 1만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군도요 예전에 1.5배 정도 많은 병력이 참가를 하는데요.
네.
한 29만여 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앞서서 작전계획 501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키 리조브 훈련에 이번에 그 작전계획 501호 중에서 이 그 핵심적인 개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바로 501호의 일부분 아닙니까?
네네.
바로 이것을 키 리조브 훈련 과정에서 적용해서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병력 그리고 또 새로운 작전 계획 여기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데 대해서 북한에서는 특별히 또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속속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소식 등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